일본은 기독교가 좀 약합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한 30만 명이 안 돼요. 인구가 1억인데. 그런데 20세기 전반을 사셨던 우리 같은 장로교의 목사님이 계신데 1888년도에 태어나서 1960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의 주요 활동 시기는 일제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 의해서만 존경받는 게 아니고 일본 전체 사회에 일본 근대 20세기 전반에 가장 위대한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손꼽히는 인물이 있는데 이름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이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일본 고베에서 그 빈민가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본인이 들어가서 거기서 온갖 질병이 있는 가운데 그 질병에 감염이 되어가면서 그 빈민가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 출생 자체가 첩의 아들로, 사실은 엄마가 창녀였어요. 둘째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계모,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그 자기 친모가 아니죠. 거기서 핍박을 받다가 그 의붓 계모 어머니한테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완전 고아가 돼가지고 그 와중에 신학교를 이렇게 갔는데 대학 다닐 때 신학 다닐 때 또 폐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마저 그만두고 산중에 그냥 죽으려고 산중으로 갔는데, 그래서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서 마침 그 텐트를 치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던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가노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처음에 텐트를 치고 이렇게 없으니까 움막을 치고 교회 개척했는데 5년 동안 일본은 더 어려우니까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교인이. 아, 5년 동안 예배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은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한 청년이 이렇게 걸어왔는데 그 목사님은, 그 나가노 목사님은 그 청년이 폐병 환자인 줄 몰랐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왔으니까 이제 나그네 대접을 해야 되니까 하는데 밥을 먹다가 청년이 기침을 하는데 밥상에 피를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폐렴은 전염이 됩니다. 피 묻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나가노 목사님이, 아니, 이 청년을 내가 쫓아내야 되나? 아니면 씻겨주고 밥을 먹여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그래도, 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5년 만에 자기 발로 찾아온 첫 성도인데, 첫 교인인데, 내가 차마 쫓아낼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씻겨주고, 상도 닦고, 세수대야가 수건을 가져가지고 다 치우고 씻어주고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성으로 섬기고 기도를 뜨겁게 해가지고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이 그 청년이 그날 밤에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신학 때 다닐 때 자기가 아플 때 기도하면서 체험하지 못했던 성령, 뜨거운 성령 체험하면서 그 사랑에 힘입고 주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완전히 파괴의 지경으로 몰아갔던 폐병에서 치유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다시 돌아갔고 자기가 그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고 온갖 죽을 고비를 넘겨서 그래서 그렇게 고통받는 사회에 찌꺼기가 있는 그 도시에 그 전쟁이 일제시대에 그 군국주의 시대에 그 하층민들이 많았거든요. 일본은 계급사회였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돼서 이번에 이제 사역하다가 미국에 여기 프린스턴 장로교니까 프린스턴 신학교에까지 유학까지 오게 됐어요. 자학금으로 돌아가는데 큰 교회에서 청빙도 많이 왔지만 안 가고 다시 빈민가로 들어가서 거기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영어는 좀 이상한데 사선을 넘어서 쓴 책입니다. 자전적인 소설,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큰 존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역경을 극복하고 어떻게 섬기는가, 어떻게 사랑을 베푸는가, 빈민운동과 그런 걸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있기까지는 누가 있었어요? 5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없이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섬겼던 나가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나가노 목사님. 나가노 목사님은 그런 제가 글을 봤어요. 그분은 평생 사역하는 동안 회심시킨 사람은 가가와 도요히코 이 한 명밖에 없어요. 물론 뭐 왔다 갔다 하신 분 있겠죠. 진정한 거듭나서 제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은 가가와 도요히코 이분밖에 없었다라고 교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가노 목사님이 비록 한 사람을 그분을 통해서 회심이 됐지만 그 사람은 너무나 큰 인물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일본 사회에 그 기독교가 뿌리내리지 못하는 예수님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그 사회에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가가와 도요히코 여러분 쳐보세요. 구글에 딱 뜹니다. 그 사람은 나가노 이 목사님의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한 제자가 받쳐질 수 있었어요. 그게 터닝포인트는 밥상에 피를 토했을 때 폐렴 환자가 피하지 아니하고 썰어서 담아서 더 뜨거운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 보면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와서 치유함을 받게 되고 정결함을 받게 되고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죠. 예수님을 또 전도하게 되는 인물로 바뀝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모든 종류의 피부 질환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사에서 나병과 같은 이런 피부 질환은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나병 하면 우리는 보통 문둥병을 생각하는데 그 문둥병, 요즘 한센병이죠. 그거는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 나병이라는 표현에 포함된 여러 질환 중에 한 종류입니다. 모든 치유가 안 되는 모든 그 피부병을 다 말해서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특징은 뭐죠? 전염성. 눈에 드러난다. 전염병이. 그래서 유대사에서는 이걸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위험하다, 요 두 단어로 딱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레위기는 당시에 어떻게 공동체가 살아갈 것인가, 그런 정책, 폴리시,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걸 탁 적어놨는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지를 무려 106장에 걸쳐서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질병이 위험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격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치유되면 어떻게 치유가 됐는지를 감별하는지 치유된 다음에 어떤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매뉴얼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연상되죠? 지금 이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당시에 다섯 가지의 축약해서 다섯 가지의 오중의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첫째, 피부 질환이 있으면 본인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요. 가렵기도 하고 진물이 나기도 하고 제가 문둥병 환자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시골에 그분들은 그 시냇가에서 살았어요. 씻어야 되니까. 그리고 보면 흉측스럽고 무서워요. 애들이 막 돌 던지고 그래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격리입니다. 그들은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했어요.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그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문둥병 환자들도 일본에서 유학받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많았어요. 모든 가가 다 허물어지고 가족으로부터 떠나고 자기들끼리 움막을 짓고 집도 아니고 움막을 짓고 이렇게 모여 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교적인 소외예요.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회당에도 못 들어가요. 아마 그 제가 어릴 때 그 문둥병 환자들도 기독교인도 있고 불교인도 있었겠죠. 못 가요. 네 번째는 심리적인 자기 멸시,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이 병에 걸리면 왜냐하면은 이들은 그냥 이렇게 사람들 피해 다니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구걸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분들이 아침에 오면은 아침에 우리 밥 먹기 전에 항상 밥 먹을 쯤 되면은 동량을 하러 와요. 밥을 얻어야 먹고 사니까. 기억이 저는 생생합니다. 아버님이 우리는 옛날에 개다리 소반에 요만한 거 제가 겸상했는데 막내니까 그걸 통째로 사랑채 앞에 마당 거기 이제 사랑채에 있잖아요. 여기 마루에 가서 드시고 가시라고. 그 어머니가 좀 화가 나시죠. 새벽에 일어나서 밥까지 다 했는데 그걸 통째로 주니까. 어쨌든 했는데 이제 유대 그때 시대에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야 돼요. 내가 이 나병이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어떻게 알려요? 머리를 옷을 확 찢어야 돼. 여기 보면은 여기에 레위기 13장 45절에 나옵니다. 옷을 찢고 오면 사람 만나면 옷을 찢어야 돼요. 머리를 또 팍 이렇게 해야 돼요. 미친 사람처럼. 그 다음에 윗입술을 가려야 돼요.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자기 모멸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병이 있는 날, 치유되지 않는 날까지는 사람들이 다, 아,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스스로도 나는 부정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래서 추방돼가지고 마을이 없는 곳에, 한적한 곳에, 농사도 안 짓는 곳에 그런 데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다섯 번째,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이에요. 그분들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을 수 있었어요. 우리 여기에 나사로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문둥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당시에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적극적으로 임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손이 허옇게 나병에 걸렸다. 이게 불순종하니까.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지금 천벌을 받고 있구나. 예? 얼마나 이게 가슴이 심장이 꽉 조이는 그런 죄책감이 들겠습니까? 나는 구제 불능이구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심각한 죄의식과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나병에 걸려서 이렇게 인생이 완전 포기된 사람인데 고통 속에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상상력을 여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한 거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저와 함께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장은 간단해요. 여러분 일반인의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사람들이 접촉하기를 터부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소식을 알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요즘이야 뭐 카톡 탁 치면은 카톡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요 직전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있어서 그걸 치유받은 사건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동네 사람들이 탁 몰려와가지고 밤새 치유하고 귀신 쫓고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신 다음에 지친 몸임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또 열심히 한 그 다음에 마을과 마을을 다니며 전도를 다니셨다. 그 이야기가 이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카톡을 보냈을까요? 이메일을 보냈을까요? 그런 거 없잖아요. 어떻게 전달이 가능합니까? 누군가 직접 그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전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여기 안 나와요, 성경에.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는 그 그림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도 찾지 않는 나병 환자를 찾아간 그 사람은 예수님 곁에 있었으니까 건강한 사람이었겠죠.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가족이었을까요? 사랑했던 사람이었을까요? Maybe. 누구였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도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은 그때 상식은 내가 가까이 가면은 나도 부정에 옮고 나도 감염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알면은 나도 격리돼. 이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을 옆에서 같이 공간에서 숨 쉬면은 그 사람도 같이 격리되는 거 아닙니까? 이 위험을 넘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감시와 비판, 사회적인 고정관념 넘으면 죽는 선이에요. 그것이 사선을 넘는 것입니다. 예. 이 나병환자에게 복음의 소식을 들고 간 거예요. 사선을 넘어서. 지금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해상에 요코하마 거기 해상에 떠 있는데 초대형 크루즈 뭐 다이아몬드 프린스인지 프린세스인지 선박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안에서 나와가지고 3,7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 갇혀 있습니다. 어느 국가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아주 인류의 우리 인류의 이게 창피해요. 이게 수치예요. 내리지 못하는데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검사도 못 받고 그중에 한국 분들도 한 열몇 명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의 그 요코하마의 영사관에서 그 한국 분들에게 김치와 된장을 넣어주고 보살피고 있다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안에 한 분이 태극기를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태극기를 받게 해가지고 우리를 잊지 아니한 나를 잊지 아니한 국가에 감사합니다. 저는 뭐 지금 미국 시민권을 땄지만 저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좁은 방에서 갇혀가지고 나를 잊지 아니하고 있구나. 뭉클했습니다. 이 나병에 감염돼서 격리되고 홀로 고립된 채 절망에 그냥 기다린 건 죽음밖에 없어요. 이분은 나병 환자에게 그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이적을 일으키는 예수님 얼마나 큰 소망의 뉴스였겠습니까? 가장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 그래서 그 나병 환자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우리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화면 띄워주세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기 이제 보시면 행동이 나병 환자가 행동이 세 개가 동사가 나옵니다. 왔죠? 꿇어 엎드렸죠? 간구 말을 했어요.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하게 서술된 이 문장을 우리가 이제 풀어서 또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까지 오기까지 그 길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뭐 우버 탁탁탁 쳐가지고 타고 쭉 온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가마 타고 왔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어요? 군중들에게 확 둘러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까지 앞에까지 오기까지는 누가 뭐 친지가 데리고 왔겠습니까? 다 피하는 마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쳐서 지나왔을까를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한 사람 한 사람 지날 때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찢어야 돼. 머리를 또 확 풀어 헤쳐야 돼요. 안 그러면 돌 맞아요, 돌. 그 다음에 윗입술을 가리고 저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예요. 피하세요. 이 말을 계속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왔을 때는 이 사람 어떤 상태가 됐을까요? 옷은 너덜너덜너덜 누득이 돼가지고 크게 다 찢어지고 머리는 완전히 발발이 흩어져서 미친 사람처럼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몇 번 정도 외쳤을까요? 아마 목이 쉬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난관을 헤치고 마침내 예수님 앞에까지 왔어요. 오는 게 중요해요. 오는 게. 그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 이게 무릎을 꿇어 이게 엎드렸다는 얘기 엎드려까지 있죠. 무릎을 꿇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엎드려 이 표현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것은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신앙 고백의 행동을 표현합니다. 예.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살겠다는 확신을 품은 사람은 세상의 어떤 장애물과 난관도 뛰어넘고 예수님 앞에 예배 앞에 달려옵니다. 여러분 비가 와서 눈이 와서 추워서 몸이 좀 아파서 에이 기분이 나빠서 저 인간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온몸으로 엎드려서 예배하러 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아이고 목사 설교 잘하네 못하네 평가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밭을 겸손하게 하고 목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오늘 요즘 한국의 그 드라마 중에 시청률이 제일 높은 게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래요. 그 재벌집의 딸이, 그 딸도 아버지가 바람피워가지고 이렇게 데려온 딸이라, 오빠하고 뭐 그 계모, 그 본부인한테 핍박도 받고 그러는데, 어쨌든 사업을 잘해가지고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이 서울의 인근에서 갑작스런 토네이도 돌풍을 만나서 휴전선 너머에 북한 비무장지대에 불시착을 하게 돼요. 패러글라이딩 아시죠? 이렇게 낙하산. 근데 그곳을 정찰하던 북한군 청년 대위가 발견을 해요. 근데 대위는 이제 아주 그 고위급 아들인데, 북한에 그 이 여자를 그냥 무사히 분쟁 없이 한국에 돌려보내려고자 많이 애를 써요. 그러다가 이제 사랑이 싹트게 되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 재벌 딸이 휴전선을 걸어서 이 비선 통로를 통해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서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이 그 대위의 아버지 그 정치 무슨 뭐 하여튼 고위급의 반대 세력 있잖아요, 항상 정치. 그걸 잡아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한국의 특수 부대원이 파견돼 그 여자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안 그 북한군 대위가 그 여자를 보호하고 자기 집안 아버지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침투를 해요. 근데 이제 침투하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이 땅굴로 침투를 해요. 땅굴이 많긴 많나 봐요. 근데 이제 땅굴이 그냥 걸어서 가는 땅굴이 아니고 폭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포복을 해서 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포복하는 길이가 이 최소한 4시간 이상 하루 종일 기어가 해서 완전 피투성이가 되고 이 초인적인 노력과 인내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거리다. 그런 이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 장교가 목숨을 걸고 그녀를 만나러 간 이유는 하나에 하나.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휴전선보다 더 막혀있고 멀리멀리 분리되어 있던 하늘과 땅의 경계선을 뚫고 우리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사랑의 불시착입니다. 사랑의 불시착이에요. 예.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우리의 목숨을 구하셨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휴전선은 눈에 보이는 이 철조망이지만 우리 80년 동안 지금 막혀있는데, 그보다 더 두터운 사람들의 냉대 가면은 다 피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그리고 마음속에 그 가시보다 더 날카로운, 철조망의 가시보다 더 날카로운 그 멸시의 눈초리들을 다 뚫고 왔기 때문에 아마 그의 마음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자기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난관을 거치면서 올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발언이 좀 예상 밖이에요. 오면은 그렇잖아요. 주님, 제가 이 신세인데 이런 모든 난관을 뚫고 정성을 벗어라도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바지라도 잡고 옷이라도 잡고 매달릴만 한데, 의외의 뜻밖의 말을 이렇게 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It's okay.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주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묻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저한테는 이게 안 받아들이시지만 그것이 뜻이라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변호사 같은 경우는 법을 배웁니다.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지키겠어. 안 지키면 두드려 맞으니까 지키는 거죠. 안 두드려 맞고 벌금 안 받으면 다 안 지키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주님에게 와서 저의 노력과 정성을 벗어라도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지 아니하고, 당신이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기의 운명과 생명을 의탁하고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누가 또 거기에 있었을까요? 예수님 바로 옆에 뒤에는 열두 제자가 같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라면 한 잔, 오니까 제가 왜 왔지? 주춤주춤 가까이 숨이 안 섞이려고 아마 뒤로 물러섰을 거예요. 상식 아닙니까 그게? 이런 그 신앙고백이라면 신앙고백을 하는 이 나병 환자와 여러분 제자들의 그걸 추억을 한번 기억을 돌이켜 보세요. 제자들 어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직전에 변화산에 이렇게 막 예수님 영광을 받고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죽고 사흘 뒤에 살아나도 이해도 못하고 그때까지 막 싸웠어요. 내가 오른쪽 자리, 네가 오른쪽 자리에 앉아야 돼. 계속 싸웠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오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랬더니 와, 우리가 다 절망 속에 살았는데 다시 살아나셨네. 이제는 it's a good time.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왕으로서 막강한 역대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서 나라를 일으킬 거야. 빨리 왕으로 세워야지.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나는 장관 한 자리 해야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뜻과 길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3년을 따라다녀도 내가 원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여러분 이분보다 더 절박한 사정이 있는 사람 누가 여기에 누가 그런 분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 순수한 신앙 고백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불쌍히 여기셨다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서 민망히 여기서 이런 표현은 별로 없습니다. 꾸짖는 표현이 있죠. 믿음이 너희가 왜 이렇게 없느냐, 작으냐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는 다른 우리 또 성경에 보면 같은 단어가 민망히 여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원어는 여러분 여자의 자궁, 생명을 품는 자궁입니다. 그 자궁이 생명이 있는데 찢어지는 통증. 여러분 출산하신 분들은 요즘은 뭐 마취를 하니까 이렇게 무통 주사 맞고 하지만 C섹션 배를 가르잖아요. 마취해도 그 산후에 통증이 있습니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젊은 분들 중에는 그런 통증을 느끼시고 반응을 하세요. 근데 반응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뭐 먼저 하셨어요? 행동하셨어요. 행동 이야기하는데 먼저 딱 만졌어요. 어디를 손을 만졌는지 어깨를 만졌는지 얼굴을 만졌는지 몰라요. 만졌어요.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행하신 분이고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네가 나왔다 가라 그러면 끝날 텐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만지셨어요.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만지면 큰일 나는데. 당시에는 나병 환자를 만지면 다 전염된다고 생각. 이 육신에 병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되는 감염된다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타액 침이나 피나 염증으로 옮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 거룩하신 분. 이 상징하는 바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으로 더러운 것을 피하지 마세요.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만질 때 그분들도 깨끗해질 수 있어요. 세상은 거꾸로입니다.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에 가면 깨끗한 게 더러워져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반대예요. 반대.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 나병 환자가 따뜻한 사람의 체온을 오늘 아침에 어느 근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그러니까 인사하고 손을 잡아 손이 차요 그러더라고. 손 찬 사람 저한테 다 오세요. 제가 다 저는 손이 따뜻합니다. 그 따뜻한 체온을 언제 느껴봤을까? 아마 기억도 없을 거예요. 배우자로부터 버림받아, 자녀로부터 버림받아,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친구로부터 버림받아. Nobody touch him. 아무도 안 만져져.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진 거예요. Love is touch. 그 노래도 있죠. 그걸로 대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Love is touch를 탁 인스피레이션 받아가지고 아이폰 만든 사람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 클릭했잖아. 클릭, 클릭, 클릭. 전화기를. 지금은 다 터치 하시죠? 터치. 예. 아무도 안 웃으시, 안 웃으시네.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터치는 아주 파격적인 행동이에요. 이 파격적인 행동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 복음은 상식의 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 아까 말씀드렸죠. 상식으로 생각하면 더러운 곳이 오면 깨끗한 것은 피해야 됩니다. 문지고 오면 흰 옷에 묻으면 옷이 더러워지죠. 계속 이걸 닦아내야 돼요, 이걸. 근데 영적인 세계는 거꾸로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지가자 더러운 데 가면은 빛이 어둠에 가면은 어둠이 물러나는 거예요. 깨끗한, 정결한 것이 가면은 더러운 것이 물러나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답게 생각하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경남의 그 서부 지리산 옆에 진주시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청년 목회를 할 때 이야기를 실합니다. 최근에 제가 들었어요. 어느 한 청년이 목사님한테 오더니, 목사님 중이 성복을 입고 장사물 하고 목탁을 들고 교회에 주일 예배에 오면은 와도 됩니까? 교인들이 환영할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더랬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냥 심플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는 기독교인이 4%에서 5%밖에 안 돼요. 교회가. 왜냐하면 거기는 합천 해인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불교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그 기세에 교회가 찔찔 매는 동네입니다. 불교의 영향력이 센 곳에 교회가 밀리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그 절에 대한 그런 영향력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교회에게 중이 그냥 탁 차림하고 들어오면 머리를 빵 민 사람이 들어오면 주춤하는 마음, 예? 과연 환영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앞설까? 이걸 이제 물어오는 거예요.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생활을 하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정한 유행의 사람들, 또는 세상에 낙인 찍힌 사람, 같이 있기 싫은 사람, 상종하기 싫은 사람,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기분이 어떨까요? 또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교회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련되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들만이 다니는 교회는 에이 나랑 어울리지 않지. 내가 거기 왜 가? 예수님은 좋아. 그렇지만 교회는 싫어. 오늘 말씀에 부정하고 하나님께 벌받은 자로 낙인 찍혀서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아니하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뒤에 그때야 그런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의 긍휼의 터치를 받고 치유되었고 죄의 억눌림에서도, 이 정결함은 죄의 억눌림에서 벗어났대,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예,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사실은 불결하고 부정하고 죄로 가득한 사람들, 내가 피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회피하는 사람들이 와서 정결하고 거룩한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거듭나야 하는 곳이에요. 예.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불결한 이들을, 죄인들을 환영해야 돼요. 나는 불편해, 마음이. 그건 내 마음이고 순종은 나를 거슬러서 이겨서 쳐서 복종시키는 게 순종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이게 무슨 순종이에요. 그리고 기다리지 말고, 기다리면은 뭐 누가 옵니까? 나가야 돼요. 나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서 초대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치유를 하고 나서, 치유받고 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하는 대화가 우리 읽었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 했던 것은 이 사람이 온전한 일상의 복원이었습니다. 공동체에 나가서 이제 가족에게도 가고 근데 거기에는 절차가 있어요. 그 세상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주기를 이렇게 권면을 해요.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엄히 경고해서 이거는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중요한 것은 일상의 회복이에요. 회복. 정상화입니다. 정상화. 정상화예요. 제가 이 교회에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의 정상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가 뭐 장사하러 왔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 중에 한두 명이라도 가가와 이름도 제가 뭐 일본어라서 한두 명이라도 가가와 도요히코 같은 그런 헌신자가 나오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딱 컴플릭 없이 정상화되면 하나님의 소임을 다한 거예요. 일상의 회복. 예수님은 일상의 회복을 더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함구령을 내려요. 네가 막 떠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더 오해하고 너 눈뜬 소경처럼 도리어 왕따 당하고 쫓겨나. 예?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입을 닫고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절차를 그대로 밟아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그게 다 절차 나와 있거든요. 다 나은 걸 피부를 보여주고 또 가서 정결의 제물을 드려야 돼요. 제사를. 그 기간이 한 8일 정도 걸려요. 예루살렘까지 가서 다 해야 됩니다. 그걸. 그래야 공동체 완전히 복원이 됩니다. 세상의 그 기존의 그 룰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병 환자가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억누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을 퍼뜨렸어요. 예수님 말을 또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결과가 빚었어요?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사역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마을에 전도하며 다녔었는데 마을에 못 다니게 됐어요. 사람들이 피해 다녔어요. 예수님은 이 사명에 집중하셨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을 위해서 다 모든 걸 다 뛰어넘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칭송이나 막 몰려오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물론 주인공이시죠. 나병 환자? 주인공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주인공은 등장하지 아니하고 숨어있는 인물입니다. 숨어있는, 숨은 그림 찾기를 우리 성경에는 그래서 굉장히 패러독시컬, 아주 이게 재밌어요. 그런 걸 묵상하면 찾을 수 있어요.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사선을 넘어간, 나도 똑같은 신세가 될 수 있는, 넘어간 그 어떤 한 사람, 그 누구의 믿음의 확신의 행동으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소망을 품게 되었고 휴전선보다 더 꽉 막힌 편견과 비판의 장애물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은 긍휼 사역을 또 그를 통해서 정상인으로 이렇게 세우는 사역을 함으로써 제자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참 믿음인지, 무엇이 참 예배인지를 그 나병 환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또 본인의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세트로 탁 우리에게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진정한 성결한 자, 제자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사선을 넘었던 한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도 이 시대에 그런 나병 환자 같은 몸이 뭐 아픈 걸 떠나서 마음이나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이 찾아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사선을 넘을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그 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회로 고립되어 있고 철저히 버림받은 한 영혼의 긍휼함을 품은 예수님을 믿어 자기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위험을 무릅쓰고 사선을 뛰어넘은 보이지 않는 한 사람, 그리고 나병 환자 그 모든 역경을 뚫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진실한 신앙 고백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도 그 보이지 않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사회와 미국과 한국과 또 중미, 우리 섬기고 있는 중미 선교지와 모든 곳에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처럼 주님을 만나 치유의 기쁨이, 회복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